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후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영국 런던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등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미국 측 주선으로 이뤄졌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들은 회동에서 북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3국이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한일 양측에 설명했고 세 장관은 앞으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계속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 외교수장의 회동은 1년 2개월 만이며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정의용 장관과 모태기 외무상도 이날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까지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이 같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두 달 안에 국가로서의 독립과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자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60일 동안 1억 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때 접종이 하루 300만 회 이상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약 100만 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4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인구는 1억 616만 8,500여 명으로 18세 이상 성인 56%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40.8%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접종 가속화를 위한 지원책 등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 등 일부 지역에 발령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가 긴급 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등 4개 지역에 지난달 25일부터 발령된 긴급 사태는 오는 11일 끝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일본 당국자들은 국가 긴급 사태를 11일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가 요시히데 총리는 오늘 관계 당국자와 만나 긴급 사태 연장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앞서 3-4주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합니다. 조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새로운 웹사이트 개설 소식과 함께 침묵과 거짓말의 시기에 자유의 등대가 떠오른다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동영상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고 게시물을 다른 SNS 계정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글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지난달부터 이미 게시물이 올라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새 웹사이트 개설을 공식적으로 알린 겁니다. 최근 게시물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리즈 체니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 등입니다. 재임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소통 수단이었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기존 사회 연결망 서비스 계정은 지난 1월 6일 미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 폐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독립적 콘텐츠 관리 기구인 감독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의 복구 여부를 오늘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수단인 트위터 계정은 영구 폐쇄됐습니다. 박성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5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생화학 무기 추구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과거 27년간이나 협상을 끌어왔지만 해결을 못할 만큼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4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생화학 무기 추구가 국제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한 연합군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니퍼 월시 미 국방부 국토안보 세계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4일 북한이 계속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전세계 비확산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시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이런 능력은 미군과 동맹, 파트너들의 위협을 가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시 대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군사 충돌 과정에서 대량 살상 무기 WMD 사용을 모색할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할 때 미한 연합군은 화생방과 핵무기, 오염 환경 작전에 요구되는 WMD 관련 유사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시 대응은 또 국방부는 증진된 한반도 CBRN 억지 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 제거 역량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노력은 유사시 수용 준비 전진 이동과 병력 통합을 지원하는 공해상 오염 제거와 작전 수행 역량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 위협이 지속되고 증대됨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의 WMD 야망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시 대행은 WMD 관련 국제 규범에 대한 위협이 특히 우려되는 추세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은 암살을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협 환경과 관련해 중국 기업과 개인들은 계속해서 확산 관련 민간 물질을 북한과 이란 등에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시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서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 중 하나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꼽았습니다.
Examples include supporting global norm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r NPT, remaining postured to conduct WMD interdiction and preparing partners to do so, and implementing United Nations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n illicit trade.
국방부의 WMD 위협 대응 노력에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국제 규범 지원과 WMD 차단 태세 유지, 그리고 파트너들의 관련 준비 태세 지원과 북한의 불법 교역 방지를 위한 유엔 제재 이행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브랜디반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대행은 서면 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결정적 이점을 얻기 위해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수단 획득을 위한 WMD 역량을 조용히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북한, 시리아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는 최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WMD 관련 새로운 공격 역량을 획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공세적이고 불안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모시 스자이민스키 특수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서면 자료에서 북한은 핵과 생물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화학전 프로그램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산 물품 그리고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이중 용도 품목을 계속 확보한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방어 위협 감축정의 리스 윌리엄스 청장 대행은 이날 서면 자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 병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함에 따라 당국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이 미국과 본토, 국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당국자들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시 차관보대행은 한국과 관련해 우리는 생화학 핵협력 분야에 걸쳐 군당국과 매우 긴밀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다며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very close bilateral relationships, mill to mill, across the chemical, biological.
어떤 WMD 위협에도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월시 대행은 그러면서 이 사안은 분명 우려와 위험 목록에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연합군의 회생방 역량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해 100만 개 이상의 보호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화생방 위협에 대한 의료 대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rapidly developing capabilities we're delivering every single day. Last year we developed over a million pieces of
반차관보대행은 관련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준비태세뿐 아니라 한국 측과 우리의 역량을 검토하는 파트너로서도 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 문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며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모두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7년 이상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북 간 협상은 1994년부터 여러 차례 합의와 파기를 반복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 2005년과 2007년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또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2.29 합의를 맺었습니다.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식량과 에너지 등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깨졌습니다. 2018년 6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을 골자로 하는 싱가포르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지만 아직 파기되지도 않았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과거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한 1차 위기는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핵무기 전자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의심스러운 핵활동을 포착하고 핵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NPT를 탈퇴했습니다. 이에 빌 클린턴 당시 정부는 핵개발의 근원지인 영변시설에 대한 폭격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1994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며 위기가 진정됐습니다. 이어 미북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1994년 10월 북한 핵시설 동결과 대북 경수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 합의가 채택됩니다. 당시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북한의 약속 불이행으로 합의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didn't fulfill its political obligations under the deal to normalize relations. We were quite clear that they were violating the deal.
북한은 미국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협상단 차석 대표였던 토마스 허버드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시 조지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전임 정부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2002년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미국은 제임스 켈리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이때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켈리 차관보에게 고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을 인정하면서 제네바 기본 합의는 파기됐고 2차 핵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어 2003년 NPT를 탈퇴했고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리 박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미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적극 중재에 나섰습니다. 2003년 4월 미북 중 3자 회담을 거쳐 그해 8월부터 한국,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 9월 6자 회담에서는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9.19 합의가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도로 협상도 계속해 2007년 2.13 합의와 13 합의 등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마련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기도 했지만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의 핵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로 좌초된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모든 기회를 포착해 비핵화를 미루고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며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uses every opportunity to delay and to try to make as a kind of fait accompli its status as a its nuclear program and so my own view is that we
힐 전 차관보는 핵무기가 없어야 더 나은 미래가 온다는 점을 북한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회담에서 2.29 합의를 체결했지만 두 달도 안 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무산됐습니다. 당시 합의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이어 5월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하고 핵 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재선하자 곧 3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북 간 대화는 단절됐고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에 이어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계기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북한은 첫 ICBM급 화성 14형을 쏘아 올렸고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전방위적인 압박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주요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의미의 코피 전략이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중재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 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8개월 만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도 결렬됐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미국의 거듭된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외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잘 잡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일,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을 보일 경우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두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What we have now is a policy that calls for a calibrated.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4일 VOA에 세밀히 조정된이란 말은 한 걸음 나아간 뒤 그 영향을 보고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동시에 조심스럽게 조정한다는 뜻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즉각적으로 모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과 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세밀히 조정된 접근법이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버리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디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적인 접근 방식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뭔가를 받는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게 아닌 단계적 방식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Some kind of reciprocal approach. That it's you don't get something for nothing and you don't get
필립 윈 전 선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인 접근법을 언급한 건 우리도 당신을 못 믿고 당신도 우리를 못 믿으니 한 걸음씩 나아가며 믿을 수 있게 해주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완전한 비핵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cceptance and reality that quick,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just not.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혹은 점진적 진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괄 타결 혹은 빅딜을 추구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리비아 모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굴복할 것으로 가정하고 희망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말한 실용적인 접근을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며 안전보장, 경제발전 지원,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북한이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의 약속을 지킬 것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okay. We'll focus on what North Korea's needs are. The whole question of, you know,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6자 회담에서 도출된 행동 대 행동을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은 외교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이번 정책 검토의 주요 청중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계속 안전보장을 요구해온 북한에 호응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the basic demand has been for security assurances.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압박만 넣겠다고 선언하면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에 대해 외교가 열려있다고 한 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There was a lack of diplomacy, there was a lack of a dialogue, there was a dearth of meetings.
Right.
So I think what the secretary...
따라서 블링컨 장관이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 건 북한과 관여하고 소통하며 만나겠다는 뜻으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외교를 강조한 게 압박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어디에서도 제재를 일방적으로 풀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실용적 접근법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일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didn't say much about the pressure, but I think they, you know, nowhere was there a hint that they would be unilaterally.
하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언급함으로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제재와 관련해 언급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4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내놓은 언어들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으로 현 시점에서 협상의 선택지를 보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Has purposefully begun to roll out review in a very kind of...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드러나는 게 많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shouldn't try to read deep meaning. Into formulations like that, because it's simply designed.
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게 압박을 추구하지 않고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적인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교와 동시에 압박도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지만 미북 간 교착상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실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외교에 열려있고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온 북한은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북 대화의 중재 역할을 했던 한국 정부가 지금 국면에서 어떤 역할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주요 7개국 외교 개발 장관 회의 참석자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성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북 양측이 대화 재개를 위한 우선 양보안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공간이 넓어진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실패했던 미북 협상 중재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엔 미북 협상의 장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양측이 수용할 만한 초기 합의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로선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동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 박사는 한국 정부가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결렬된 영변 핵폐기 제재 완화안을 토대로 미국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미 지난번에 북미 양측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결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양측이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비핵화 조치와 상황 조치를 조합해내는 초기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결정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본격화의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고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도 한국 정부가 교착상태의 장기화가 미국 모두에게 큰 손해라는 점을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미국에 대해선 벼랑끝 전술 같은 과거 패턴이 재현되면서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대해선 돌이킬 수 없는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교착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과거의 패턴이라든지 지금 현재 북한에 처한 상황에서 보면 이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도발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지금의 단순한 상황 관리를 넘어서 좀 복잡하고 긴장이 조성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선 조치로 그동안 주장해온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거듭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 합작 사업에 대한 제재 유예 요청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런 시도가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연한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바이든 외교팀이 그동안 보여왔던 기본적인 태도일 뿐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 정부의 방안엔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 기조를 흔드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해준다라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전반의 기조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남북합작사업은 더 어렵죠. 더 확실한 북한이 원하는 이런 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한다라는 것은 대외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공화당의 반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유예나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제1 외교과제인 대중견제에서의 한국 역할과 관련한 일정한 양보를 통해 미국의 대북 협상안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감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설득을 해내려면 한국 정부도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지금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적 차원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도 동맹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행보를 하겠다 하는 의지의 피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한국 정부에게 북한을 설득할 만한 수단은 현 상황에선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보복행위 가능성을 비치며 적대적 자세를 노골화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대화 촉구에는 철저한 무시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는 미북 간 비핵화 초기 합의 여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북한이 한국을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관장하는 핵심 당국자가 미래 전략은 공격 역량 통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극초음속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4일 많은 사람들이 패트리어 체계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같은 자산 도입을 논의하지만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격 자산을 활용한 선택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attack op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and hypersonics is the ultimate attack ops weapon to use in terms of a
미사일 방어 통합 합동 기능 구성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카블러 사령관은 이날 미 육군 협회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 같은 통합된 방공 미사일 방어 임무를 구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공격 무기가 극초음속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란 소리가 전파되는 빠르기, 이른바 마하의 최소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하며 기동이 자유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쏠 수 있어 먼 거리의 표정물을 단 몇 분 만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이 무기의 첫 비행실험에 성공한 미 육군과 해군은 2023년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최근 국방부가 전략적 억제력 검토라는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을 모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 역량의 통합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have an integration piece across those three COCOMs as well as the missile defense we work in space.
그러면서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는 전략, 우주, 북부 등 세 개의 통합 전투 사령부들과 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된 연결망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략적 억제력 검토는 앞서 존 하이튼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 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대회에 처음 공개한 미국의 새 안보 전략 검토입니다. 당시 하이튼 차장은 그동안 미 국방부가 진행해온 핵태세 검토와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가 상호 연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사이버, 미사일 방어, 재래전 등 보다 확대된 분야에서 종합적인 시야를 반영하는 새로운 검토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이 검토 과정에서 적성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발사 왼편 전략을 향후 핵심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카블러 사령관은 현재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에 배치된 방어자산의 수량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통합합동기능구성사령부가 이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국방장관실과 합참에 직접 제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된 연결망 구축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으로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 간의 연계를 꼽으면서 현재 전략사령부는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사이드의 레이더인 TP2를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미 우주군 사령관은 이 레이더를 우주 상황 인식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카블러 사령관은 현재 육군 차원에서 우주 자산을 활용한 전구 타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 T-SEG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인도태평양 사령부뿐 아니라 유럽과 중부 사령부에 본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은 향후 지상군 지휘관들이 적성국들의 총체적 움직임을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타격 셈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카블러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카블러 사령관은 이 같은 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정보를 갖고 적성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청년들에 대해 인간 개조론과 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정권 안정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이 주장했습니다. 외부 정보와 시장 경제에 익숙한 청년들을 구식 사상 교양으로 개조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장혁 씨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청년들에 대한 인간 개조론, 반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것에 착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많은 청년들은 집단주의와 헌신, 국가에 대한 희생과는 거리가 멀고 국가에 기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옛날 방식으로 장마당 세대를 개조하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발상 자체가 너무 무모해 보인다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의 마인드를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격변하고 있는데 올드한 방식의 사상교양을 계속한다고 뭔가 사람들이 이기심을 다 버리고 맹종맹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리들을 결국에는 신체가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는지 몰라도 실제 대중적인 그 사상적인 변화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한 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인간개조론, 교양개조 등 개조를 9번이나 언급하며 당이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을 늘 교양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열린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대회에서도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행위 등 불순의 독초를 단호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청년들의 교양 개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과 북한 장마당 세대 출신 탈북 청년들은 중앙의 통제에서 계속 멀어지는 청년들이 김정은의 안정적 정권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역시 북한 장마당 세대로 북한 무역업체 부대표를 지낸 이현승 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부 정보가 많이 들어갔고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기를 뒷받침해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만약 그런 세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신심이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게 낮단 말입니다. 매우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뭐 장마당 세대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엘리트 그룹들도 그리고 그거보다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해외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서울대학교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교수는 최근 언론 칼럼에서 옛 소련과 중국이 각각 80년 전과 40년 전에 포기한 사회주의 인간 개조론을 북한 지도부가 새삼 강조한 것은 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자 주민의 불만이 정권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다수의 주민은 사상교육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을 싫어해 뇌물을 주며 빠지는 등 주민과 관료가 부패를 고리로 유착돼 김정은의 통제력이 더욱 약화된다며 사회주의 인간 개조론은 무리수, 자충수로 상황을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에 대해 인간관계에서부터 말씨와 외모까지 사실상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북한 전체의 커다란 국가적 모순과 부딪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 수재들의 등용문인 평양 리과대학 출신으로 북한에서 영상 촬영 전문 업체를 운영하며 김정은 정권을 10년 동안 체험한 장혁 씨는 국가 대부분의 경제가 비합법적, 비사회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최고 지도자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서 그런 수단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의 생계 유지에 어떻게나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 뿐이고 이유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일을 견실하게 해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도 살 방법이 없어요. 불법을 안 저지르고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경제 활동을 하는 게 합법적인 게 없어요. 보통 백성들도 살아서 경제 활동하고 먹고 쓰고 산다는 것 자체가 범죄고 월급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먹고 삽니까? 관리들도 주는 게 없는데 먹고 산다? 이건 범죄인 거예요. 그 사람 비리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적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년에서 2020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1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에 있을 때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답은 67.9%, 장사활동 경험자 사이에선 78%가 자본주의를 더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공동 진행한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이종민 부연구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대다수 북한 주민이 사실상 사회주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장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소비품 판매, 기업 설립, 고용, 은행 대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8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북한 이탈 주민들 대체로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도입, 경제관리 방법 개선 같은 개혁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외국과의 경협 확대 같은 개방정책을 북한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개혁 개방이 없어서 23.9%, 최고 지도자 김정은 때문에 16.5%, 북한의 국가정책 실패 8.4% 등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북한 해외업체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 망명한 허강일 씨는 지금은 북한판 문화 대혁명 상황과 같다며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걸 청년들이 가장 잘 알아서 불만도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미국의 한 대학원에서 국제 갈등 분석 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인간 개조론이란 표현 자체가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개조한다? 이거는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주의라는 그 큰 그들만의 그 생각 속에 인간을 맞춰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개인의 그 인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 독재를 위해서 개인들의 인권은 없어져도 된다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는 분노를 느껴요.
북한 전문가인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북한 청년들의 상황이 청년 동맹의 원조인 옛 소련의 콤소몰과 정치에 무관심했던 소련 청년들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옴사몰 교직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 공식적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외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고 봄산당과 그 청년 동맹, 봄사몰 주장과 달리 갈수록 소련과 자본주의 선진국 간 격차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옛 소련 청년들이 공산당의 구식 선전과 교육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북한 청년들도 반복되는 북한 수뇌부의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한 선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랑코프 교수는 북한 청년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이 훨씬 잘 산다는 것을 알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런 현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보다 부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년의 고위관리들이 청년들의 문화나 소통 방식에 관심조차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의 한 여대생은 지난 2008년 북한을 취재한 미국 ABC 방송에 세계 젊은이들과 이메일로 소통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이 방송에 인터넷이 젊은이들을 부패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었습니다. 옛 공산 루마니아의 청년 동맹인 파이오니어스 출신인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청년들의 현 상황은 지도자와 사회주의를 겉으로는 찬양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믿지 않았던 옛 파이오니어스와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금 상황은 1980년대 초반 공산 동유럽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today reminds me of the early 1980s in Eastern Europe.
당시 동유럽 공산 정권들은 합법성을 둘러싼 투쟁에서 자리를 잃고 국민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소비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과 권력에 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장마당 세대 탈북민들은 이런 배경 때문에 반사회주의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압박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우려 때문에 개혁 개방은 힘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국내 경제를 작은 범위의 시장 경제로 전환해 현 상황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에서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이를 맞아 미 국방부가 미 해군의 첫 아시아계 여성 장교이자 첫 여성 포병 장교인 안수산 여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안 여사가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나아갈 길을 닦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한국 독립운동의 선구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인 안수산 여사를 소개하는 글과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Some 350,000 women served i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ith over 86,000.
2차 세계전쟁 중에 약 35만 명의 여성이 미군에 복무했고, 이 가운데 25% 정도가 해군에 복무했다는 겁니다. 이어 당연히 이 모든 여군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특히 이번엔 미 해군의 첫 번째 아시아계 여성 장교자, 첫 미 여성 포병 장교인 수잔 안 커디 여사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집중 조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은 인종 간 불화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양성과 개성으로 그런 장벽을 무너뜨려 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낸 아시아계 미군 여성 개척자를 조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안 여사의 아버지 도산 안창호 선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소개했습니다. 1915년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안 여사는 1902년 미국에 이민 온 첫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5남매 중 장녀로 당시 한국은 일본의 강제적 영향력에 직면했고 1910년에는 일본에 합병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중 한 명이었던 안 여사의 아버지 도산은 존경받는 지도자였으며 자신의 집을 다른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만들기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인 도산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1926년으로 반일운동으로 한국에서 체포된 도산은 결국 1938년 3월 투옥 중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안 여사와 그의 형제들이 이 같은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았다면서 지난 2015년 안 여사의 LA타임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도산은 자신에게 숙녀가 돼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인생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안 여사는 아버지의 철학을 늘 실행에 옮겼고 2차 세계전쟁에서 이 같은 아버지의 정신적 유산은 더욱 빛을 발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 내 반일 감정이 급증하던 가운데 안 여사는 항상 한국의 유산을 잊지 말고 좋은 미국인이 되라던 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둔 일본과 싸우고 싶어 1942년 초 당시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해군 입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 여사는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이유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재도전 끝에 27살이던 1942년 겨울 마침내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해군이 됐다고 국방부는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군 합류 후 능력을 인정받아 장교가 되면서 미 해군 첫 아시아계 여성 장교가 됐고 1943년에는 포병훈련 교관으로 활동하며 미 여성 첫 포병 장교가 되기도 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 정보국에서 비밀 정보 분석 요원으로도 근무하는 동안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곳에서도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1946년 전역한 안 여사는 해군 정보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암호 해독가 프란시스 커디 씨와 결혼했지만 당시 타 인종 간 결혼을 불법화한 버지니아주 법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안 여사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반대한 어머니와 5년 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47년부터는 국가안보국에서 300여 명의 러시아 전문가를 지휘하는 부서장으로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했고 냉전 중 띵크탱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 가족이 있는 로스앤젤레스를 이주한 후에는 가족의 식당 운영을 도우면서도 증가하는 한국인 이민자 사회를 지원하며 한국의 역사와 뿌리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6월 24일 100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생을 마감한 안 여사는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 몇 주 전까지도 달력에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여사의 선구자적인 정신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는 군대 내에서 여성들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문을 열어주는 데 이바지했다고 평가하면서 5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안 여사와 그의 모든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여사는 2003년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상을 받았고 2006년에는 워싱턴 DC의 아시안 아메리칸 저스티스 센터로부터 미국인 용기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캐털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은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의 중심에 장벽을 허문 선구적인 여성들이 있었다며 안 여사가 바로 그런 여성들 중 한 명이라고 평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발니는 최근 자신의 다리와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며 24시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앞서 나발니는 자신이 수감된 감옥에 다른 사람이 결핵으로 인해 입원하자 자신도 기침과 고열 증상이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니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관계 당국이 나발니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발니를 즉각 석방할 것과 그의 지지자들에 대한 기소를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나발니를 독살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러시아가 영국에 있는 세르게이 스크리팔에게 노비촉이라는 독극물 공격을 가한 것과 관련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의 화학무기와 정부기관 소속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방어용 물자와 서비스 수출이 금지되는 목록에 올랐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러시아 당국에게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 유린은 엄중한 대가를 치른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학무기 사용과 국제적인 규범 위반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나는 모스크바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될지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는 나발니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